자, 오늘 저희가 볼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시면서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과 17절 말씀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니, 상속 언약은 사람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 이 좋은 날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 찬송하고, 또 가족이 또 이렇게 대표로 또 하나님 또 높여드리고, 우리 성도들의 이 모임이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몇 구절을 취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빛을 환히 비춰주셔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45번째 시간으로 제가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성경 구절에 있는 그 일부가 이제 제목입니다.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니라는 제목입니다. 인간이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간이 약속을 할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할수 있다. 약속이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어떤 것을 행하겠다라는 그 어떤 의지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윤리적인 책임을 동반한 서약이라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해놨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을 자유도 또 자기에게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의지를 스스로 제한해서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약속의 본질입니다.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약속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미래에 묶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미래에 묶는 능력이다. 시간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철학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이 자기 구성력 또는 그 미래 투영 능력 이런 것이 있는 존재만 이제 약속을 할수 있는데 짐승은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그래서 약속이라는 행위를 짐승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자기를 스스로 구속하는 이 능력, 약속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구속하는 이 능력, 이것이 이제 윤리의 기초가 되고 도덕의 기초가 되고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이제 핵심 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일단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언어가. 그렇죠?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윤리적인 판단. 아,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거는 나쁜 거야. 내가 말을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나쁜 거야라는 어떤 윤리적 의식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시간 개념이 있어야 되죠.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하겠다. 언제 어디서 만나자 하면 그 시간 개념이 있어야만 약속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잘 훈련된 개라도 우리가 뭐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개, 그 강아지 개 사랑하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몇날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나서 나 혼자 거기 나가보면, 개는 없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강아지는요, 얼마나 똑똑한지 제가 그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쯤 되면, 그 시간 되면 딱문 앞에 나와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약속을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그 행동 패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행동 패턴을. 예, 그러면서 일정한 시간에 반응하는 그런 문제지, 이게 상호 간의 인격적인 어떤 약속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짐승이라고 해도 짐승에게는 그 도덕적 책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약속을 우리가 짐승과 이렇게 하기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계약적 사고 또는 미래지향적 행동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이. 예,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짐승 중에는 이런 걸할수 있는 짐승이 없다. 까마귀가 됐건 돌고래가 됐건 뭐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짐승들도 이런 걸할 능력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짐승으로부터 또는 그 이전에 벌레로부터 또는 그 이전에 단세포 생물로부터 진화해 온 것이라면 짐승에게도 어느 정도 그 약속의 능력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뭐 인간은 그게 많이 발전해서 뭐이 정도라고 치면 짐승에게도 어느 정도 그런 것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없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짐승들은 그런 걸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인간과 짐승이 다르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그러면 어떻게 생긴 거냐? 이것은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갖게 된 능력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도 약속을 하실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약속을 할수 있는 존재인 거죠. 성경에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의미 있는 어떤 언약을 주시는 첫 번째 장면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번 가서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최초의 메시아 이제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네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리니,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 범죄한 이후에 그 저주하실 때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자의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여자의 씨라고 표현된 이분이 이제 이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이 사람에게 주시는 최초의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씨를 주겠다 하신 요 말씀이 사람에게 하신 최초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씨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 저나 여러분 모든 평범한 인간들은 다 남자의 씨입니다. 씨는 누가 가지고 있죠? 씨는 남자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성별이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모든 우리 평범한 인간들은 다 남자의 씨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 없이 그 여자의 몸에서만 태어나는 그런 어떤 존재가 있게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처녀탄생이라고 얘기하죠. 이 존재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이 여자의 씨가 오신다는 이 약속이.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장차 메시아께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탄을 파멸시키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의미 있는 첫 번째 약속을 하신 것이 이제 이 구절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약속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렇죠? 내용은 약속의 내용인데 단어 자체는 여기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약속과 관련된 단어가 처음 나오는 장면은 어디냐? 그건 창세기 9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9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그 노아의 대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그 시점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 이제 커버넌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약속과 관련된 단어로서 이제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 언약을 너와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특별한 형태의 어떤 그 약속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창세기 15장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15장에 가보시면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15장 6절서부터 이제 말씀하신 장면에서 이렇게 이제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여기 지금 아브람이라고 된 건 오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중에 고쳐주신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을 상속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증거를. 뭔가 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증거를 좀 보여달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디양과 삿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취해 그것들을 중간에서 나누고 각 조각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으나 새들은 나누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눠놨더니 이제 날짐승이 막 와가지고 막 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걸 쫓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3절서부터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이제 언약의 그 내용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너는 확실히 알지니 네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씨를 괴롭히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네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제 평안히 죽을 텐데 또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터이나 그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은 네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그 자손들을 낳았습니다. 자손들이 번성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인간들이 급속도로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세상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한계, 그것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 가족들 8명만 이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새로 시작한 이 노아의 후손들도 또 타락을 하는 거예요. 또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게 이 사람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타락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노아의 10대 손까지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너의 친척 집과 그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인도에 가신 그 땅이 이제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 땅 이렇게 부르는 사실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이제 그 땅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예, 자식도 없는데 그 후손들이 예,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 나이는 점점 차오고 뭐 이런 이 사라가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자꾸 차가는데도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예,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그 15장의 장면은 그 이전까지는 몇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말로만 하셨는데 요번에는 보다 확실한 어떤 약속을 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너 짐승 몇 마리 준비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송아지,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 덩치들이 사람보다 송아지는 조금 더 클 것 같고요. 양이 아마 사람 덩치만 할 텐데, 그리고 이제 염소,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네 종류의 짐승을 죽였습니다. 죽여서 반으로 딱 갈랐어요. 당연히 짐승을 반으로,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반으로 갈르면 당연히 모든 피가 다 쏟아졌겠죠. 그리고 그 사위를 띄어서 양쪽을 이렇게 마주보게 이렇게 사위를 띄우고 그 중간에 공간을 이렇게 이제 내놓으면서 이렇게 배열을 해놓은 것입니다. 낮에 이걸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 반응이 없으세요. 근데 짐승들이 자꾸 피 냄새를 맡고 이제 이렇게 이제 먹으러 오니까 그 또 짐승을 또 쫓아야 되죠. 그러면서 해가 기울었고 칠흑 같은 어둠이 갑자기 이렇게 이제 임했을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공포에 이제 사로잡혔습니다. 그 순간에 이제 그 연기나는 화로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작은 불빛이라도 강렬하게 보이려면 상대적으로 어둠이 짙어야 되겠죠. 하나님 그렇게 이제 상황을 만드신 거죠. 짙은 어둠. 그렇게 해놓고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면서 타오르는 등불이 이제 그 쪼개놓은 짐승들 그 중간을 이렇게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행해지던 어떤 언약 체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그 근동지방에서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런 장면이 이런 식의 언약 체결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예레미야 34장 18절에도 있어요. 나중에 한번 가서 보세요. 거의 똑같은 얘기가 이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래는 이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계약하는 두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지나가면서 뭐라고 이제 외치냐면 이제 서약의 내용을 먼저 얘기하죠. 여기 창세기 15장에서도 이러이러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서 등불이 지나가듯이 두 사람 당사자가 어떤 계약을 맺을 때에 우리 이러이러한 계약을 맺습니다 얘기를 하고 나서 두 사람이 같이 이제 그 이후에 거기를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우리 둘 중 누구라도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한다고 계약 하나 체결하기 정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집 하나 이렇게 이제 뭐 전세 계약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쪼개놓고 뭐 지나간다. 뭐 밤에 그것도 뭐 지나간다 이런 거. 예.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장면을 그려보면 사실 굉장히 살벌한 장면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엄숙하고 이게 정말 살벌한 장면인 거예요. 긴장되는 장면인 거예요. 목숨을 건 언약이거든요. 내가 이걸 어기면 이 짐승 쫑난다. 목숨을 건 언약인 거예요. 예, 두개골부터 요 두개골부터 몸통까지 반으로 딱 갈린 그 짐승이 지금 땅바닥에 있고 피가 흥건해요. 그렇죠? 칠흑 같은 어둠이고 짐승들은 피냄새 맡고 막 달려들려고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독특한 건 뭐냐면 이 언약에서는 등불로 타오르는 등불로 형상화되신 하나님이 혼자 이 사이를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언약의 책임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하건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잘하건 잘못하건 뭘 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도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난 이 짐승들처럼 죽어도 좋아. 난 이 짐승들처럼 돼야 마땅해. 이러면서 지금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비해서 이 태양이 됐든 태양의 100억 배가 더 큰 어떤 행성이 됐든 먼지와도 같은 존재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지금 그 이 인간과 지금 이렇게 지금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할게 한마디면 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약속 어기면 나 이 짐승처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얼마나 황송한 지금 장면입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하시는 언약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걸 걸고 하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굉장히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혹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약속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약속의 형태 중에 모든 약속이 사실은 다 귀해요. 다 진지하고 다 이제 귀한 건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언의 형태로 하는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숙한 것입니다. 유언의 형태로 한다. 죽음을 걸고 한다. 죽음을 걸고 한다. 요 말을 좀 잘 기억해 보세요. 예, 죽음을 기반으로 하는 언약. 이게 유언이거든요. 이러한 형태의 언약은 가장 이 정말 숭고한 언약 인 것이지요. 이러한 그 어떤 유언 언약, 자신의 어떤 죽음을 걸고 하는 그 언약의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등장을 하는데 그게 마태복음 26장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성경의 promise 또는 covenant 뭐 이런 단어, 그러니까 약속과 관련된 단어들이 나오는데 testament 그러니까 유언과 관련된 이 약속의 단어는 마태복음 26장에 와서야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27절에 오늘도 이제 주의 만찬을 하겠지만 이제 늘 우리가 주의 만찬에서 이제 반복해서 보는 말씀이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인데요.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여기 이제 흘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좀 과거형처럼 보여서 흘리는 또는 흘려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아직 안 흘리셨거든요. 이제 내일 흘리셔야 되거든요. 그 전날 밤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려지는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이 새 상속 언약 할 때 이게 이제 New Testament 해서 이 상속 언약, 유언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밤이 지나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뭘 하신 거냐면 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유언을. 조금 이상한가요? 예수님이 유언하셨다니까? 아니에요. 그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유언을. 그 유언의 내용이 뭐냐? 여기 보니까 난 피를 흘리게 될 거야. 다시 얘기해서 난 죽게 될 거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피를 흘리는 거야. 내가 죽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포도즙 잔을 이제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포도즙을 나눠주시면서 이 포도즙이 너희가 지금 보게 되는 이 포도즙이 이것이 내가 반드시 그렇게 피를 흘리게 될 것을 보증하는 거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유언의 말씀이 유언이에요. 유언의 말씀대로 정말로 죽으시게 된다면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죽으셔. 이렇게 말씀은 해놓으셨는데 유언장은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예수님이 영 안 죽으셔. 그럼 어떤 걸까요? 유언장에 있는 내용은 결코 실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유언의 속성이에요. 아버지가 나 죽으면 어디 어디 건물은 그 아들이 갖고 어디 어디 땅은 뭐 딸이 가져 뭐 이렇게 유언장을 써놓으셨는데 아버지가 영 안 돌아가세요. 예, 감사한 일이죠. 예. 예. 그렇게 감사한 일이 계속되면 그러면은 영 그 일은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 약속은 그게 언제 내 것이 되냐? 그 상속물이 언제 정말로 내 것이 되냐?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제 그 유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면서 그 상속물이 이제 정말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돌아가셨을 때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언은 마침내 그 유언하는 자가 죽어야, 유언자가 죽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16절입니다.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 이게 이제 유언자예요. 지금 우리 흠정역에서는 이걸 상속 언약이라고 번역한 것이고,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이걸 이제 유언 언약이라고도 또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 언약하는 자는 유언자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언 언약은 유언자가, 유언하는 자가 죽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다. 그 언약의 내용이 아무 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봤었냐면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으시는 상속 언약이 두 개가 대표적으로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유언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시는 유언이 두 개가 있다. 느낌이 좀 확 다르죠. 상속 언약이 두 개다. 유언이 다르다. 근데 내용 자체는 유언이에요, 그게. 유언의 내용이 두 개가 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옛 상속 언약이 있고 새 상속 언약이 있는데, 옛 상속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세 언약, 율법 언약인데, 이걸 우리가 줄여서 구약,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구약. 그 구약의 의미가 그거예요. 옛 유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유언. 그 다음에, 새 상속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그 모든 사람과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그게 줄여서 신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새 상속 언약 또는 더 나은 상속 언약 또는 유언 언약 또는 그냥 유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약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유언이라는 것은 어떤 유언이 됐든지 간에 뭐 옛 유언이 됐든 새 유언이 됐든 유언은 누군가의 그 죽음을 기반으로 해서 맺어지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예. 네. 그 유언자가 죽은 뒤에라야 그 유언의 내용이 효력을 발생한다. 예. 네. 생전에 약속했던 것들을 이제 그 죽은 이후에야 상속자가 상속받을 수 있다. 그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의 이런 이 내용들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사람이 구원받는 문제를 구약과 신약과 연관시켜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문제, 구약, 신약, 이걸 연관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창조하셨어요. 자유의지를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인간이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인간이 실패했죠? 인간이 불순종했죠? 타락하고 범죄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이거 다 알고 계셨습니다.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미리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담이 금지된 선악과를 먹고 죽음에 처해졌을 때에 뭘 하신 거냐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아담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무한한 사랑.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담이 담당해야 할그 영원한 죽음, 여기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가 사라지는 거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 어떠한 형태의 죽음도 존재가 사라지는 건 없어요. 다만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된 채, 이 영원을 보내야 되는 그 상태, 그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럼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 사람 대신 대가를 치러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계획이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은 시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순서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어느 시점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죽어주시기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처음으로 그 의향을 보이시는 게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언급했던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의향을 그때 이제 처음으로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내용, 그 장면도 이제 잘 보면 그것도 사실 단순한 약속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유언의 형태였던 거예요. 왜 그런가? 지금 유언 언약이라는 건 죽음을 기반으로 한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3장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어떤 죽음이 기반이 된 그 언약이었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죽음은 아니었는데 누군가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죠?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아담도 이제 육체적으로 죽게 되고 이렇게 하지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사실은 내가 그것을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그날에 즉시 죽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는데 그때 즉시 누가 죽냐면 그날에 즉시 누가 죽냐면 짐승이 죽습니다. 뭘로 알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들을 눈이 열리면서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것. 벌거벗음은 뭐와 관련이 있다 그랬죠? 의와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의의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가 사라졌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의한 존재로 드러나게 되면 죽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무화과나무 잎으로 앞치마를 해입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피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것 대신에 뭘 해주셨냐면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잖아요. 가죽옷을 내기 위해서는 짐승이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아담이 범죄한 그날,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이 약속, 내가 너희의 후손, 아담의 그 후손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여자의 씨를 보낼 거야. 그게 나중에 보면 이제 메시아인데, 여자의 씨를 보낼 거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무엇으로 확증하신 거예요? 짐승의 죽음으로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유언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한 그냥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여기서도 누군가가 죽으면서 그 죽음에 기반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 죽었던 이 짐승이 이제 그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범죄하고 죽게 된 아담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단순히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걸고 유언의 형태로 약속하신 것인데 인류의 시간표 속에서 역사 속에서 역사의 시점에서 언젠가 오셔서 죽으시게 될 것을 일단 뭐로 증표를 주신 거냐면 일단은 짐승으로 증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죽음의 그 결과가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증표로서 포도즙을 나누어 주시는 것과 똑같은 구도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약속을 하시고 이것을 죽음으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이것을 지킬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게 유언 언약인데 아담에게 하실 때의 그 유언 언약의 형태는 장차 오셔서 죽으실 그 하나님 자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짐승으로서 일단 증표를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다음 날이면 실제로 그렇게 죽으실 터인데 바로 다음 날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실한 증표로서 포도즙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와 맺으시는 그 언약,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시는 그 언약도 이걸 이제 히브리서에서 옛 상속 언약이라고 불렀죠. 이 언약도 죽음을 보여주는 피로 맺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히브리서 9장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이런 걸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18절입니다.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 이제 더 선명해지시나요?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 얘기는 이게 목숨을 걸고 하는 언약이고 이게 유언이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 죽음에 기반한 언약, 예, 유언이었다. 그리고 이때에 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죽은 그 짐승이 누굴 보여주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까 그 창세기 3장에서 죽었던 그 짐승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약속인 유언 형태로 인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걸고 죽음에 기반해서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현되려면 정말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죽어야 되는. 그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제공하기 위해서 죽은 짐승이 하나님의 그 유언 언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모세 언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죽은 그 짐승들이 하나님의 그 유언 언약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유언 언약을 마침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지막 유월절 밤에 재확인하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해가 밝았을 때에 실제로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6천년 동안, 그때까지는 4천년이겠죠. 4천년 동안 내내 해오셨던 그 모든 유언의 실체를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장엄한 역사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한 달에 돈 300만 원 받냐, 500만 원 받냐, 이런 문제에 못 미치는 문제입니까? 내가 어느 직장에 붙었냐, 떨어졌냐, 어느 대학에 붙었냐, 떨어졌나 보다 이 문제가 그렇게 하찮은 문제입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그 교리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그옛 성서 언약, 옛 유언이 있고 새 유언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옛 유언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어느 순간인가 새 유언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간단하게 얘기해서 구약이 쭉 있었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정확한 시점이 언제냐?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예요.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책을 여러분이 딱 펴보시면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그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구약이 우리가 얘기했던 옛 상속 언약이고 신약이 새 상속 언약이에요.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예요. 그러면 이제 뉴 테스트먼트 새 유언 언약이 시작되는 시점이 마태복음 1장 1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우리 중에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가 신약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올바른 교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은 교리적으로 실제로 언제 신약이 시작되냐? 마태복음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이제 이 이후에 비로소 교리적으로 신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는 이 순간, 이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그 휘장이었죠. 그게 갈라지는 이 순간, 이때가 신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오늘 시작하면서 읽은 본문이 그걸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다시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입니다. 상속 언약, 이제 제가 지금 몇 번째 의도적으로 이걸 다시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있어야 하니, 상속 언약은 유언이라 그랬습니다. 이 유언은 사람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 그러니까 유언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신약이라고 부르는 게 유언이라 그랬는데, 이 유언, 예수님의 이 유언,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씀하신 그분이 죽는 순간에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유언하는 분이신 예수님이 죽으십니까? 아니에요. 2장에서 죽으시나요? 아니에요. 어디서 죽으시죠? 27장에 와서야 죽으신단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이전의 모든 내용은 내용상 교리적으로 어느 시대가 되는 걸까요? 구약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 중에, 핵심적인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이것도 이 요소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언제부터가 구약이고 언제부터가 신약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적인 생애를 사시던 공적 사역을 하시던 그 3년 그 기간 내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그 3년 기간 내내 그때가 교리적으로는 구약이었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약에는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하에서 그게 그 규정된 거였거든요. 이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는 그 나병 환자의 나병 완치 유무를 판단하는 의사 역할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이거 구약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얘기할 때 뭐라고 하시죠? 율법 지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구약이란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산상설교, 우리 산상수훈 이렇게 부르는 그 산상설교,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뭐 이런 거할때다 그거 뭐죠?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 구약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행해야 할 행동의 본으로도 우리가 삼을 수는 있는데, 1차적으로는 그 모든 말씀이 다 구약에 속해 있는 거예요. 구약에. 또, 예수님이 왜 유월절을 지키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3년에 걸쳐 3번 유월절을 지키신 장면이 나오는데, 왜 그렇죠? 여전히 예수님이 율법 하에 있단 말이에요. 율법 하에, 구약 율법 하에.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따라서, 명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오셨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건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처음 등장하실 때부터 뭘 전하시죠?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늘의 왕국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얘기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의 그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내내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메시아, 그 약속된 메시아로서 내가 왔고, 이제 그 메시아 왕국이 곧바로 시작될 수 있다는 그 선포였던 것이지, 예수님 믿고 셋째 하늘, 천국에 가라는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구약 시대 시스템 하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하시고 구약적으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박하와 근채와 회향의 십일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에서, 이제 요건 좀 입장들이 조금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율법에 속한 그 십일조를 하나님께서 그 신약 교회에 율법적으로 부여하신 적이 없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이미 폐기됐습니다. 율법의 그러한 그 의식적인 그러한 것들이 다 폐기됐고,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고, 제사장의 개념이 바뀌었고, 이 희생물이 모두가 다 완성이 됐고, 그래서 십일조의 개념도 이제는 폐기됐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드려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 성도들의 모금이라고 주신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십일조를, 이 신약 성도들도 십일조만큼은 그래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근거로 드는 구절이 이거거든요. 근거로 드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도 박하와 근처 회향에 십일조 드리라고 말씀하셨지 않냐. 예수님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나오잖아. 그러면은 신약 시대에도 십일조 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 이런 논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뭐죠? 신약 시대가 교리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교리적으로 신약 시대가 실제적으로 시작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구약 율법하에서 율법을 지키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박하와 근처 회양의 십일조, 이 굉장히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에 십일조라도 철저하게 지키는 거 그거 잘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율법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교리적으로 올바로 나누기 위해서는 이새 유언이 시작되는 그 시점의 문제를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르게 나누어. 예.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Rightly divide 하라. 이걸 나눠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바르게 나누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나누라.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교리적으로 신약이 시작된다고 믿는 것은 올바르게 나눈 게 아닌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어쨌든 그 열정은 이렇게 큰데, 이게 올바로 나누지를 못해서 굉장히 엄청난 혼돈이 생기면서 신약교회를 하면서 다 율법 지키는 얘기를 하고, 율법 잘 지키면은 성실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예. 올바로 나누지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사람과 약속이라는 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시는 그 약속, 이 약속의 형태 중에 가장 위대한 형태는 유언 언약입니다. 유언.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을 확증해주는 그런 유언 언약이에요. 정말 말로만 해도 내가 이렇게 할게 하고 말로만 가볍게 해도 너무 황송할 그분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죽음을 걸고 사람에게 뭔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뭐라고요? 내가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자가 반드시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이 구원의 약속을 실제로 실현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그분이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그 유언이 실체화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역사의 어떤 시점에서 그것을 실제로 하시기 전까지는 뭐로 하신 거예요? 짐승을 통해서 증표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까 에덴 동산에서의 그 가죽옷 때문에 죽어간 그 짐승이고, 모세 언약을 맺을 때, 체결할 때그 죽어간 그 짐승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귀한 약속, 참으로 어마어마한 이러한 약속, 이 유언 언약,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고 또 얼마나 진지하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뭐? 그게 뭐 대단해? 지금 당장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내 이렇게 내가 지금 빚지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빚을 갚아주시는 게 중요하지. 이런 약속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의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인류 역사 6천년에 걸쳐서 실행에 옮기신 그 약속들이 그것도 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죽으심으로써 성취하신 그 약속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다? 아, 이것은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시간들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말씀들이 얼마나 정말 귀한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이 뜨이고, 이것에 비하면 내가 지금 현재 기껏해야 100년 사는 이 인생 동안에 뭘 조금 더 벌고 덜 벌고 뭐좀더 누리고 덜 누리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하찮은 문제라는 이런 인식이 생겨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담대하게 지금 내 일이 좀잘안 풀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큰 것에 비하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실 것에 대한 그좀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가 좀 안심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좀 여유 있게 믿음 생활을 하시는 계기가 되시면 정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시죠.